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는 대로 하나님의 종에 종된 그 정당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복된 구원과 진리와 영원하고 생명된 말씀을 맡아서 일을 할 때 그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갖고 기준을 삼으며 또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주 앞에 무릎 꿇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구역장이 구역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가 맡은 일로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나를 보고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한 그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해서 상대방이 맞는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진 똑똑함, 남다른 어떤 비범함이 부각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4절에서 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재주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사는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전혀 그의 무슨 자격과 그의 실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저는 듣는 편인데요. 저를 그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는데 저는 말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테이프로 가만히 들어보시면 말을 더듬는 데가 많고 그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아서 그 쩔쩔매는 경우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지도 않고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꼭 평가를 해 주시려면 제가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들고 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든다는 거랑 그 들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법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 가치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혹은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이지 않은 것, 초월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복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변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못한 사람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건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반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언제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팽배해 있느냐 하면 모든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주장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우린 과학이라 그러면 이공계열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인문 쪽, 문과 쪽도 인문과학이라 그럽니다. 꼭 공돌이들만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돌이 반대말이 뭡니까? 문돌이라고는 안 그러던데 이쪽 문과 쪽을 하는 사람들도 인문과학을 한다 그럽니다. 왜 과학이라 그러냐면 사람의 모든 사고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은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사고되고 또 모아지고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실은 이성적인 그 검증이 가능하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이성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다라는 사상이 과학입니다. 그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에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모든 진리와 사실이 이성적 검증, 논리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그 철학을 처음에는 절대를 추적하기 위하여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 철학이 절대 진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절대 진리를 추적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것, 즉 논리적인 규명으로 절대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 못 찾게 되자 없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안테나에 걸리지 않자 없다고 해버린 것이 철학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그 일을 칸트가 했죠.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 인식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 초월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잘 아시는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원래 절대 진리를 추적하기 위하여 만든 학문이었는데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그 진리 확인 방법이 이성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실존주의로 와버렸습니다. 실존주의란 인간이 인식하는 것만 진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인식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 있기도 하다. 이게 말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 있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현대음악과 현대미술을 보십시오. 그 미술 평론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일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그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된 그 직분상 그 여러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최소한의 교양을 가져야 되는데 미술을 보는 ABC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게 없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미술은 그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그걸 세모라고 느꼈으면 세모고 네모라고 느꼈으면 네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여심, 만추 이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무제가 등장을 했죠.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95-2-6 95-4-3. 95년 4월에 만든 세 번째 작품이다 이거예요.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제목이 없냐면 그린 사람이 A라는 걸 그렸어도 본 사람이 B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실존주의의 역량입니다. 그린 사람 맘대로 보는 사람 맘대로입니다. 저걸 보고 내가 뭘로 느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 보시면 절대 진리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디로 녹아나와 있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이 실존주의의 한 형태가 책임과 결정이라는 모양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미국식 사고방식은 그렇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 말에 그 지금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의미를 연결해서 알아들으시겠어요?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죠. 나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제 없는 거예요. 후회는 없다예요. 내가 결정했으므로. 그러니까 맞는 결정과 틀린 결정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남은 것은 내일에 관한 내가 결정한다는 것만 하나의 의미로 남아있지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러깁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식 그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분 손 드십시오죠.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예요. 우리 잘 아는 구원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식 사고방식이요 실존주의의 한 그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주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그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내가 결정했으니까 우리의 결정 나의 결심이야말로 유일한 하나의 분명한 잣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 속에서 어떤 각오 속에서 결정했느냐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결혼하신 남편과 부인에게 꼭 만족하십니까? 이거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 뭐 별로 만족하지 않죠. 불만이 많죠.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죠. 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서로 피차마차 포장마차인데 그러나 그때 우리도 연애를 했어요.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이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한 마누라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죽고 살고 하나 그냥 뭐 눈 감고 점 찍어서 하나 그게 뭐 근데 만일 내가 죽고 살기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해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 판단한 것이요 잘못 결심한 것 잘못 결정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은 법입니다. 인간이란 왜요? 우리가 너무나 허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지라고 안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실존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결심했으므로 남이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므로 후회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깨는 것이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뜻을 묻고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요 책임 있는 행위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다 안 했다가 아닌 것입니다. 강요됐느냐 자유로운 결정이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옳았느냐 글렀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절대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데서 흠이 없으면 더 좋죠. 더 좋죠. 목사가 좀 목사답게 생기면 더 좋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면요 그 어디서 이름은 들어가지고 그 남포교회 박 목사가 오셨다 그러면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두리번 두리번 하다 조동식 장로님한테 꼭 인사를 해요. 기분 나쁘게 장로님이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 아, 눈치껏 아니구나. 그 옆에 있는 또 조인기 장로님한테 난 뭐예요 끝까지 안 해요 나한테는. 목사란 저렇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분명히 목사답게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이건 저 사람의 작품일 리가 없다 이런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떤 흠을 잡고 있느냐면 목사가 얼마나 청렴하냐 얼마나 성품이 고매하냐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이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싸움을 하는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가를 우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그 저급한 하나의 도구로 목사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의 도덕성이나 저의 어떤 인품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완성돼야 할 책임을 갖고 있어서 저 스스로를 더 신앙 인격으로 주를 닮은 성품으로 저를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야 할 건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저와 만나면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더 이렇게 떠밀려져서 오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 말은 맞다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뭐 기분 나쁠 일도 없죠. 뭐 제가 뭐 잘난 척을 합니까? 뭐 제가 뭐 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들도 똑같아요. 구역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을 제 쪽에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어떤 인생살이 있어서 중요한 어떤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쪽에서도 그렇고 구역장님들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용한 곳의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스스로 그 문제를 푸는 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두 겸손히 무릎 꿇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내 급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가 우선순위 앞에 서는 일에 우리가 모두 시험에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자기도 모르게 이탈하는 경우를 보았고, 목사들도 성도들의 지금 당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의 전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격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의존화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질시키는 실수를 많이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서로 간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과 그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기대가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리요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한 현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앙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여 만수무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디로 오는 것이냐, 하박국서 3장에 가시면 이 유명한 이 고백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영원이시며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잘못된 일도 없고 우리를 외면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실패도 없고,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이 그의 인생이 형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고달픈 경우에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높은 자리에 가는 그 경지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 멀어지고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만족하는 자리에 가는 것,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온 이 고백과 똑같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 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세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안내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순종하며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주 앞에 부름받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은 저보고 더 공부해라, 더 유명해져라, 무슨 더 건강해져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건강해지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아프셔서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파서 죽으면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걱정을 허덜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나 챙기십시오. 뭐 오셔서 그 아무 쓸데도 없이 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걱정이나 하십시오. 주제 넘게 무슨 목사 건강을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말 사심도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좀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로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다 복이 옵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보상하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계속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보고 왜 이렇게 신통치 않냐 이겁니다.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어떻게 하나님의 종 같지가 않다 이겁니다. 바울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거 시키려고 있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려는 것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로 싸우지 않으며 육체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므로 육체의 힘을 기르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십자가로 이루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단다. 이 얘기가 골자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중요한 문제,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을 받든가 흔들리든가 소모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결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있습니다. 짐짓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미련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할 것이요 열매 맺을 것이요 그렇게 성숙하여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는 길, 그 길 우리 다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